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씩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혼자 있을 때 혹은 또 잠들기 전에 또 이 어려움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혹은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이 듭니까? 혹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제 삶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가려는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나오는 질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질문은 가장 믿음이 굳건했던 사람들, 바로 순교자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다섯째인이 열릴 때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막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러한 질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성도의 탄식을 그냥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불신앙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러한 질문을 죄로 정죄하지도 않으시고요. 우리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야, 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참고 있으라 이렇게 냉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울며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즉각적으로 야, 이거 언제까지야? 이렇게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위로를 주셔요. 잠시 쉬라. 하지만 너희 형제들처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자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당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라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는 여러 가지 인물들의 이야기만 봐도 그래요. 욥이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그것은 잘 쉽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버티는 삶의 스토리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연단받고 참고 이겨내고 자신을 죽이면서 결국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 연단 과정 속에 견디고 이겨낸 자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긴 자, 그 이긴 자가 누군가, 이거를 7장에서 확인시켜주는데요.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기 전에 먼저 등장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8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사이에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있어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 복음주의 신앙에서는 이 숫자를 상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집단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 전체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너는 나의 소유야,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구원하고 보호할 대상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안전과 행복과 평안은요, 이 세상이 얼마나 평안하나 불안하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은요,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았나 안 받았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냐 속하지 않았냐, 이 차이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삶에 이 문제가 이렇게 없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내 삶에 문제가 많이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아닐까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고난이 있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는 걸까? 나를 떠나신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정반대로 말해요. 환난은 성도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성도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7장에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환난을 이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9절에 보면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흰옷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흰옷, 이건요, 우리가 열심히 이 옷을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다려가지고 그렇게 입은 옷이 아닙니다. 이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옷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결국 마지막 때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기어 희게 된 옷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일본의 이와누마 채플에 스즈키 미오 선교사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문자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이와누마에 첫눈이 내렸는데 주일 학교 아이들이 부모님이 반대를 이기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기쁨의 교회 남성교회 분들과 안정식 목사님이 깔아주신 잔디밭을 맨발로 강아지처럼 뛰어다니며 눈사람을 만든다고 에너지가 넘쳐서 우리가 감당 못해 큰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세 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첫눈이 온 거죠, 센다이에. 그래서 부모님은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 이들이 그걸 반대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 마당, 교회 마당에서 뛰면서 놀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는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교회 와서 다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는 것을 알았대요. 지금까지 그냥 케이크 먹고 선물 받는 날인 줄 알았대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전하며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사랑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트리, 전구, 뭐 이렇게 연말, 뭐 휴일, 휴가 뭐 이런 게 떠오르겠죠. 일본 아이들은 그냥 케이크 먹고 선물 받는 날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성탄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아들을 먹을 수 있는 생명으로 주신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의 떡을 주신 날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떡으로 희생하신 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흰옷을 입은 날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은근히 이런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니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좀 낫지 않나. 하지만 천국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여기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고 그 피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에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보화, 더 좋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특히 교회 안에서 그래요. 의롭다 생각하는 순간, 이 고난 중에 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내 자신을 여기는 순간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실함, 인간의 신실함은 들쑥날쑥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소망,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이 상황이 언제 바뀔까? 이 생각을 이제 멈추고 내가 과연 주님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돌이켜봐야 할 겁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인가?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난, 이 아픔, 이 방황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내 것이다. 너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씻긴 자다. 너의 고난은 끝이 없는 방황이 아니라 약속된 목적지를 향한 길이다. 우리가 아직 그 완전한 회복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그 감격, 그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충분히 행복하게, 감사하게, 힘을 다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전날입니다. 오늘 땡스마켓이 시작이 되고요. 오늘 저녁에는 성탄전야 찬양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우리가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생명의 떡 이것을 함께 마시고 먹고 그리고 우리가 또 보관한 것들을 나누어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그 생각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절망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께 속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전날, 오늘 다시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다시 어린 양의 피를 묵상하며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감사와 그 감격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여러 어려움들, 환난과 고난들 때문에 주님 이 상황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이 고난의 끝이 결국은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우리가 더욱더 연단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주님의 피와 떡을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